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 간 정상회의가 15일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휴양지 써니랜드 란초 미라지에서 개막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0개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담장에 모여 미국과 아시아 관계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아시아 관계가 21세기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핵심적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우리가 문제와 갈등 해결 원칙을 잘 마련해 놓으면 이 지역이 한층 평화롭고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우권 주장과 함께 북한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아세안 지도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종식시키는 데 필요한 중국의 역할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긴장과 차이점을 솔직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폭넓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전투기를 운용한다면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미 해군이 경고했습니다. 미 해군 칠함대 사령관인 조셉 오코인 중장은 15일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의도를 밝혀 외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코인 중장은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순찰에 나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는 불확실성과 불안정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코인 중장은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전투기를 운영한다고 해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항해와 비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양법은 중국의 수년간 도움이 되었다며 우리 모두가 번영할 수 있도록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인공섬 피어리크로스 산호초에 구축한 3,000m 길이의 활주로에서 처음으로 시험 비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의 대외 수출이 1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1월 수출은 1,774억 7,5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2% 준 것이며 전달보다는 20.6%나 감소한 것입니다. 수입 역시 1,141억 8,8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8.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무역 수지는 63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유럽연합과의 무역액이 작년보다 9.9% 감소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액은 9.9% 그리고 일본과는 6% 하락했습니다. 또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기계와 전자제품 수출도 6.8% 감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와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인이 쿠바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15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인 사업가 두 명이 최근 쿠바에서 농업용 트랙터 공장을 세울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기업인들은 쿠바의 수도 아바나 근처에 있는 특별 경제구역에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미국 기업가들은 500만에서 1000만 달러를 투자해 2017년 초에 트랙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쿠바 당국은 이미 공장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미국 사업가들이 쿠바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재수교 이후 경제 특구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규제를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쿠바와 무역과 항공기 취향을 재개하는 등 경제 교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란을 연결하는 첫 비단길 고속철도가 15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이 고속열차는 컨테이너 32개를 싣고 지난달 29일 중국을 출발해 9,500km를 달려 이날 종착역인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이 열차는 14일 동안 중국과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등을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통치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최근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여러 경로로 파악한 내용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의 엄중성을 좀 말씀드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저희 좀 진위를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전담하는 전략군과 무기 개발을 계속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 여단을 편성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겠고 황해도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북부산간은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에 해상에서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통치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최근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여러 경로로 파악한 내용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확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려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입된 정황이 있다고 한 최근 발언에 대해 자금이 들어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15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의 70% 정도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려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우려를 뒷받칠 만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의 엄중성을 좀 말씀드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저희 좀 진위를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고 정부도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14일 한국방송공사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개성공단의 임금 전용 여부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추적, 분석해왔고 그 판단에 따라서 홍 장관이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 살상 무기에 전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을 전용하고 있는 곳으로 지목한 북한 노동당 서기실은 최고 지도자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서기실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85년을 전후에 신설된 서기실은 당초 정책 결정이나 국정엔 관여치 않고 당내 보고문건을 최고 지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맡았지만 지금은 통치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통치 자금도 각 부서들에서 조성을 하고요. 그것이 최고 통치자에게 뭐 선물로 이제 상납을 하는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취합되는 게 이제 노동당 서기실이고 현금으로 대략 한 3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연간.
노동당 39호실은 형식상 노동당의 외화를 전담 관리하는 부서지만 실제는 북한 당국의 외화 관리 총괄 부서입니다. 대성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고 위조 달러 제작이나 마약 거래 등을 통한 외화 벌이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광진 선임연구위원은 서기실 등에서 관리하는 통치자금은 최고 지도자의 우선 관심사안에 배정되기 때문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 차관이 참석하는 전략대화가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장혜수의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참여하는 이번 대화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특히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한중 외교 차관의 협의 채널인 전략 대화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3년 6월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 법안이 지난 12일 미 의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법안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 은행들도 미국 금융체계에서 소외되기보다는 북한과 거래를 끊는 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지난 12일 하원의 북한 제재 법안 표결에 앞서 열린 로이스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네, 로이스 위원장님, 의회에서 대북 제재법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This latest ICBM test over the weekend, I think that is focused the attention.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상원과 하원은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의회가 일치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런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2005년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BDA 은행을 통해서 북한이 100달러 위조 지폐를 유통시켰죠. 이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키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다른 은행들도 연이어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2007년에 이 제재가 풀리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효과를 봤죠.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과 협상에 나설 때마다 제재를 언제 풀어줄 것이냐는 것을 항상 먼저 물었습니다.
이번 제재법도 BDA와 같은 효과를 예상하십니까?
I also believe that its impact is positive not just with respect to what the North Korean state is doing with respect to its
예,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이번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 전체주의 국가가 주민들을 학대하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은이 지배체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자금을 막는 건 김정은 일가의 독재를 돕지 말도록 국제사회에 중요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죠. 이 법안은 또 김정은과 북한의 특권층에게 흘러들어가는 사치품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이란에 가한 금융제재로 결국 이란이 협상장으로 돌아오고 핵개발을 포기했는데요. 이번 제재로 북한에도 같은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It is a goal to get North Korea to the table, but we must be serious about
북한을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제재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2005년 때와 같이 북한에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북한도 반발할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법안에 적힌 대로 법안이 의도한 대로 제재를 가하면 김정은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협상장에 돌아오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던가 핵 프로그램은 물론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끊기던가 둘 중 하나겠죠.
이번 제재법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을까요?
Here's why I think the secondary sanctions will work. In 2007, the Bank of China had deployed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DA 사태 당시 미 국무부는 2007년에 대북 제재 해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도 중국 정부도 북한 계좌 동결을 해제해도 된다고 중국은행에 말했지만 정작 중국은행이 해제를 주저했습니다. 2013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고요. 재무부가 조선무역은행을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두 달 뒤에 중국은행은 모든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우리는 고삐를 계속 줘야 합니다.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새로운 제재법에 협조할 겁니다. 우리는 미얀마에 비슷한 제재를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고 제재를 통해 이란 정부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법안에 명시된 대로 제재가 이행되면 김정은 정권에 효과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대해서 상원은 수정을 한 내용을 하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조정위원회를 요청하지 않고 바로 상원안을 표결에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I've met with our Senate colleagues. We've had a dialogue on my bill. And I'm not in disagreement with any of the changes. The thrust of the bill remains the same.
저는 상원 동료들을 만나 법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원에서 개정한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이고 저는 법안 문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새로운 대북 제재법의 효과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전담하는 전략군과 신무기 개발을 계속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12일 2015 북한 군사안보 동향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이후 2년 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략군과 신무기 개발, 비대칭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일 위원장이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략군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략군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체를 지휘 통제하는 사령탑으로 육해 공군과 함께 북한의 사군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행정명령 13382호에 근거해 전략군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신뢰도가 여전히 약하고 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표적 지역에 발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수백 개의 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는 새로운 형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 4기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3호와 두드러지게 다르다는 겁니다. 미 우주로켓 전문가인 존 실링 씨와 제이프 루이스 미 비확산센터 소장 등 3명은 지난 12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과시한 KN-08이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되고 뾰족한 탄두 모양도 뭉뚝하게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는 그러나 2년 전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적합한 디자인이나 조립결함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시험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시험 없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지난 7일 미사일 발사 전에 작성돼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정권이 계속 북한 주민의 민생보다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미군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군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 여단을 편성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그리고 KN-08까지 사거리에 따른 미사일을 단계적으로 구축했으며 이는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 본토에까지 큰 위협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최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부대인 KN-08 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은 KN-08 여단을 전략군 예하 부대로 정식 편성했으며 이는 이동식 ICBM인 KN-08이 사실상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북한이 지난 2012년 4월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념한 군사 행진에서 중국제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된 KN-08을 처음 공개한 지 4년여 만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KN-08에 대한 시험 발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미한 정보 당국이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15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우리가 보는 상식에서는 그런 그 시험 발사라든가 무기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 배치를 한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는 있습니다.
미한 정보당국은 KN-08 여단이 최근 정식 편성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앞서 지난 9일 북한의 KN-08 실전 배치를 언급하며 비행 실험이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초기 배치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KN-08이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갔다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N-08은 한 번도 시험 발사된 적이 없지만 사거리는 1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서 탄두 형태가 개량된 길이 약 17m의 미사일과 2012년 처음 공개된 길이 약 19m 등 두 종류의 KN-08 미사일이 식별됐습니다. 한국의 국방안보포럼 김대영 연구위원은 북한이 KN-08에 대한 시험 발사를 한 적은 없지만 최근 발사한 광명성호의 2단과 3단 추진체가 KN-08과 동일하다며 이미 시험 발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명성호의 2단, 3단이 KN-08하고 거의 똑같아요. 사실상 연소 실험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저희 은하 3호나 광명성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발사 실험을 대신하고 있는 거라 점차 이제 무기로서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 육박하고 있죠.
한국 군과 국방연구기관에 따르면 북한은 유사시 전략적 목적에 따라 전방과 중앙, 후방 지역에 각각 스커드 미사일 여단과 노동 미사일 여단, 무수단 여단을 단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사거리가 300에서 700km 정도로 짧은 스커드 미사일은 비무장지대 인근에, 사거리가 1000에서 1300km인 노동과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등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중앙 지역과 후방 지역에 배치해 놓는다는 겁니다. 특히 후방에 사거리 3000km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에 이어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KN-08까지 추가되면 북한 전역이 전략 전술 미사일 기지로 변해 위협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연구교수는 KN-08은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넘는 만큼 한국이나 일본이 아닌 미국 본토가 목표라면서 북한이 관련 기술을 다 보유하게 된다면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노동이나 무수단, 그리고 KN-08 등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 직각으로 세워서 발사된다면서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로는 각도나 고도가 맞지 않아 요격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위협은 사실이야. 그냥 그 가까이서 그렇게 오니까 위협이겠죠. 근데 그건 사드로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베이트에 있는 것은 거기다 갖다 놓으면 노동미사일은 절대 서울이나 평택을 쏠 수 없고 설령 쏜다고 한다 저 치더라도 못 막는다는 거지. 미사일이 100km 이상 대기권 밖에서 진입하는 미사일이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200km 내외나 300km 되는 이 대기권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이 미사일은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드 범위가 들어가지는 않는다니까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한편 북한은 노동미사일을 100여 개 이상 늘린 300기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무수단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 차량도 2배 늘어난 3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거듭 일축했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VOA에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순수한 방어 시스템이라며 중국의 전략적 억지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한 두 나라의 사드 배치 공식 논의는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는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중국 정부의 거듭된 반대에 대해 사드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빌 러번 국방부 대변인은 VOA에 사드는 오직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어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은 유사시 다양한 전략 자산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이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어떤 무기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김영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강연에서 아태 지역에 이미 배치됐거나 곧 배치될 미군의 최신 최첨단 무기들을 소개했습니다.
We enjoy today asymmetric advantages over any other nation in the Pacific.
해리스 사령관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은 어느 나라도 견줄 수 없는 최강의 비대칭 우위 전력을 갖고 있다며 11개의 첨단 무기 체계를 사진과 함께 언급했습니다. 여기엔 최신 차세대 주말특급 스텔스 구축함 DDG-1000과 최신 대잠 초계기인 P-8 포세이돈, 또 BE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 해병대의 최신 수중 이착륙 수송기인 MV-22 오스프리가 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미 해군 전투작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첨단 경보기 E-2D 호크아이, F-35 스텔스 전투기, 최신 연안 전투함과 항공모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말특급 스텔스 구축함 DDG-1000은 건조비만 미화 40억 달러에 달하는 최신, 최강, 최대 규모의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100km 거리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155mm 함포와 SM-6 함대공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갖췄고 레이저로 적을 순식간에 박살내는 미래형 레일건이 함포 대신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 구축함은 특히 적의 레이더에 작은 어선 정도로 표시될 정도로 스텔스 기능이 매우 탁월하며 시속 30노트, 55km의 빠른 속도로 이동해 작전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 최신 이지스 구축함 3척 모두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This is the Zumwalt class ship destroyer. We can only afford three of them, and all three are going to the Pacific somewhere, which is pretty exciting.
이밖에 연안 전투함은 수심이 낮은 연안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건조 비용이 척당 3-4억 달러며 고성능 헬기와 무인 정찰기, 자동 화기를 갖추고 잠수함 탐지 능력까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엔 화력을 대폭 강화한 연안 전투함 포트워스호가 미한 연합 독수리 훈련에 참가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신 대잠 초계기인 P-8 포세이돈은 미국 초계기 가운데 최강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대당 가격이 2억 달러에 달하는 포세이돈은 2,000km 이상을 비행하며 빠른 속도로 넓은 해역을 감시하고 사거리는 270km에 달하는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MV-22 오스프리 수송기는 해병대의 수륙강습 작전을 지원하는 첨단 군용기입니다. 기상 레이더를 포함해 탁월한 탐지와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수륙 이착륙 기능에 전투기급 속도까지 갖추고 있어 해병대의 작전에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최신의 조기 경보기인 E-2D 호크아이는 현대 해군 전투의 게임 체인저, 즉 결정적 역할을 하는 첨단 경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의 전투기와 크루즈 미사일을 360도로 빠르게 탐지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해 해군의 전투 지원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안 전투함 포트워스호와 MV-22 오스프리, P-8 포세이돈 등 해리스 사령관이 언급한 여러 무기체계들은 이미 지난해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에 투입돼 작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밖에 미군의 핵심 전력 자산인 B-2 스텔스 폭격기,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 버지니아급 잠수함 등이 올해 단계적으로 미한 연합훈련에 투입돼 북한의 도발 억제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 잠수함 격퇴를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광명성 4호에 이어 더 많은 실용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은 미국의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동해에서 진행된 실전적인 미한연합 잠수함 훈련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북한의 잠수함 도발 위협에 대한 미한 양국 해군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잠수함 추적훈련과 자유공방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이번 훈련은 잠수함을 통한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양국 해군 간의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고 연합 대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훈련입니다.
한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두 나라 잠수함들이 적 잠수함에 대한 탐지와 식별, 추적 능력과 신속한 공격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는 길이 115m에 승조원은 130여 명으로 사거리 2,4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533mm 어뢰를 장착하고 있으며 잠항 능력이 뛰어나 작전 반경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 만인 지난달 10일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전개한 미국이 한 달여 만에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인 핵잠수함을 한국에 파견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한 양국 해군은 또 오는 17일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 초계기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훈련에는 한국의 P-3 초계기 한 대와 미국의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한 대가 참가합니다.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는 기존의 대잠 초계기보다 규모가 커 많은 탐지 장비와 대잠 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다음 달 실시되는 미한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기간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스테니스호를 한국에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스테니스호는 배수량 10만 3천 톤으로 미 해군의 호넷 F-18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호크아이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앞으로 미군이 주요 전략무기를 차례로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한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과학연구사업에 매진해 북한의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13일 광명성 4호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주최로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환영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복잡한 정세 속에서 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지구 관측 위성 발사를 결심한 것은 과학 전사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연설에 앞서 인민군 육군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그리고 노농적위군 명예유병대를 사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더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측은 VOA에 갈루슈카 장관이 최근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사업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대북 경협 사업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의 기자회견 발언은 현재 극동개발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러시아와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협력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먼저 두 나라가 벌이는 경협 사업의 잠재력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경제협력 관계는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갈류슈카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과의 각종 경제협력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Будет не противоречить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평화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담은 안보리 결의를 어기지 않고 또 지역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두 나라는 그동안 북러 통상경제, 과학기술협력,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초 전력협력협정을 체결해 전력기술 교류와 전력에너지 공급, 관련 기반시설 건설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또 연해주를 물류기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 한국과 함께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하산에서 출발한 물품을 북한 라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현재 3차 시범 운송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쏜 뒤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 프로젝트의 전망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아직도 과거의 힘든 경험에서 비롯된 정신적 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11일 영국 런던의 탈북자 사회를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잡지는 런던 교외 뉴 몰든 지역이 한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탈북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많은 탈북자들이 이 지역에 도착해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탈북자가 약 650명에 달하며 난민 지위를 얻는 데 실패한 탈북자까지 합치면 그 수가 1,000명에 가깝다는 겁니다. 잡지는 이들 가운데 영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자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과거의 힘든 경험에서 비롯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북한 당국에 붙잡힐 수 있다는 우려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탈북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터뷰에 응한 많은 탈북자들이 이름을 공개하기를 거부했고 살아온 이야기 가운데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등 두려움을 표시했다고 잡지는 전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영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민 당국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일자리도 식당 종업원이나 식료품 가게 보조 등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나 최소한 영국에서 태어난 2세 어린이들은 북한의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삶을 모르고 살게 될 것이란 사실에 위안을 얻고 있다고 잡지는 보도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제로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겪은 아픔이나 탈북하다가 체포돼서 강제 북송됐던 경험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을 자거나 그리고 꿈을 꾸거나 할 때도 아직도 북한에서 살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꿈속에서 자꾸 이렇게 북한 보위부나 경찰에 추격을 당하는 그런 꿈 같은 것에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고
김 사무총장은 런던의 북한 대사관이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불안 심리도 탈북자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언어와 문화 장벽 때문에 영국에서의 삶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에서의 삶만큼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르고 어려울 뿐이지 그렇게 뭐 절망적이거나 그렇게 삶을 포기할 정도와 같은 북한 같은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그나마 영국 생활을 굳이 비교를 한다면 천국에 못지않은 그런 생활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김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영국으로 왔다며 하지만 영국 정부가 지문을 채취해 한국 정부의 조회를 거치는 등 심사를 강화하면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해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전년도인 2014년에 크게 증가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규모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한 해 미국 교역액이 총 475만 2천 달러를 기록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전년도인 2014년에 2,400만 달러에 비해 무려 80%가 줄어든 것입니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통계상으로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 즉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이었습니다. 이 품목의 수출액은 약 390만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83%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수출 품목은 기타 식품료 약 45만 달러, 전자의료기기 10만 달러로 두 품목 역시 인도적 지원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닭과 오리 등 도축된 가금류가 약 20만 달러, 기타 설탕이 16,000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무부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것마다 심사를 하지만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국 정부는 비판적 교류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에서 영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북한 교사 약 4천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 산하기관인 영국문화원은 지난 15년 동안 북한에서 영어 교사 4천 명을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문화원 대변인은 지난 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영국문화원의 북한 내 활동은 영국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판적 교류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 1999년 마련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교육과 교사 연수, 교육자료와 교육과정 개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 외교부로부터 연간 20만 파운드, 미화 약 29만 달러를 지원받고 영국 문화원이 같은 액수를 부담하고 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 문화원이 문화와 스포츠 부문에서 북한과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문화원은 지난 2000년부터 영어 강사를 북한에 파견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수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와 중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북한 측과 영어 교육과 영어 교원 강수 프로그램을 2017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영국문화원은 교육과 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대외 협력을 위한 영국 정부의 공식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1934년에 설립돼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 관련 활동은 중국 주재 영국문화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탈북민이고 교인들도 80%가 탈북민입니다. 탈북민들이 모여 종교활동을 하면서 서로 돕고 교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절망, 슬픔. 거기에다가 이 여인의 상황을 보니까
일요일 오전에 한 교회. 여느 교회와 다름없는 엄숙한 분위기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조금 특별한 건 이곳의 교인들 80% 정도가 탈북민이라는 건데요. 담임 목사인 이빌린 목사 역시 탈북민입니다. 이빌린 목사는 2002년 7월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한 후 탈북민들과 함께 열방샘 교회를 세웠고 통일소망선교회를 통해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의 이유남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오다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6, 7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그 북한 형제 자매들을 이제 우리가 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북에 저기 중국에 또 많이 와 계시잖아요. 또 이분들을 포함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길 원하시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제3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 이렇게 모시고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들 이 교회 자체가 이제 남과 북이 이미 통일된 그 남과 북의 어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서도 어떤 서로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차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이미 이제 그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런 그 이제 이런 문제점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것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 장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연구해 나가고
통일소망선교회를 통해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유진실 씨는 남북의 달라진 문화나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실상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달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아침에 이제 같이 차를 그 운행해서 같이 오는데 우리는 약속 시간 딱 되면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시간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이 출근 시간 아침에 교회 와야 되는 시간에 5분 10분인 거는 너무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하시고 저희 이제 교회 어디 간다 그러면 1시간 전에 약속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점차 이해하고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전에는 그 북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전혀 이제 다른 나라이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멀리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같이 하나 돼가는 어떤 그런 모습 볼 때 통일이 가까워졌다. 진짜 그런 마음 많이 들어요.
유홍렬 씨는 이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탈북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요.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들은 일반적인 얘기도 있었는데 탈북자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얘기 들은 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듣고 또 그럴지라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다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 성도들이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어려운 한우들을 위해서 뭐 며칠씩 가서 밤을 새워주는 자매들도 있고 또 일일이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탈북한 지 3년 되는 한 탈북민 남성 교인은 하나원 수료 후에 이 교회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2월에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하나원을 수료해가지고 바로 온 곳이 열방샘 교회 쉼터로 왔습니다. 탈북민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이렇게 집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또 집 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좀 있을 때 그때 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자신을 많이 인정해 주길 많이 바라요. 또 품어 주길 바라는데 탈북민이 많은 교회나 단체 같은 곳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많은 한국분들이 그들도 품어주기는 무리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이제 좀 적지 않은 갈등과 트러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남과 북이 아니라 윗동네, 아랫동네 사람들로 서로를 지칭하는데요. 윗동네와 아랫동네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통일 이후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기도 합니다.
사전에 이제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미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그러면 이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남한 성도들은 아마 뜨거운 열정, 사랑 뭐 이런 마음으로 가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들어갈 텐데 구체적으로 부딪힐 때는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리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하고 미리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해폭을 더 깊이 하게 되면 아마 시행착오를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이거 나를 받아들일지 저분들이 어떤 생각을 우리를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몰라요. 그랬을 때 지금 그래도 이제 같이 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통일소망선교회는 북한 선교학교나 기도 모임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서울역 통일광장 기도회도 열어 많은 사람들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겠고 황해도와 황해도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북부 산간은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고 중강과 강계 지방은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1도, 남포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하 1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9, 낮 최고 0도, 강계는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하루 종일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 개성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고 해산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최고 영상 1도, 해산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 약간 끼는 날씨 예상되고 삼지연에서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9도, 최고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월 16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 간 정상회의가 15일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휴양지 써니랜드 란초 미라지에서 개막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0개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담장에 모여 미국과 아시아 관계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아세안 관계가 21세기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핵심적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우리가 문제와 갈등 해결 원칙을 잘 마련해 놓으면 이 지역이 한층 평화롭고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우권 주장과 함께 북한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아세안 지도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종식시키는 데 필요한 중국의 역할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전투기를 운용한다면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미 해군이 경고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인 조셉 오코인 중장은 15일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의도를 밝혀 외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코인 중장은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순찰에 나설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는 불확실성과 불안정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코인 중장은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전투기를 운영한다고 해서 미국의 항해의 자유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항해와 비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코인 중장은 그러면서 중국 해양법은 중국에 수년간 도움이 되어왔다며 우리 모두가 계속 번영할 수 있도록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인공섬 피어리크로스 산호초에 구축한 3,000m 길이의 활주로에서 처음으로 시험 비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의 대외 수출이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1월 수출은 1,774억 7,5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2% 준 것이며 전달보다는 20.6%나 감소한 것입니다. 수입 역시 1,141억 8,8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무역 수지는 63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유럽연합과의 무역액이 작년보다 9.9% 감소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액은 9.9% 그리고 일본과는 6% 감소했습니다. 또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기계와 전자제품 수출도 6.8% 감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처음으로 미국인이 쿠바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15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인 사업가 두 명이 최근 쿠바에서 농업용 트랙터 공장을 세울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기업인들은 쿠바의 수도 아바나 근처에 있는 특별경제구역에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미국 기업가들은 500만에서 1000만 달러를 투자해 2017년 초에 트랙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쿠바 당국은 이미 공장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미국 사업가들이 쿠바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재수교 이후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규제를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쿠바와 무역과 항공기 취항을 재개하는 등 경제교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란을 연결하는 첫 비단길 고속철도가 15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이 고속열차는 컨테이너 32개를 싣고 지난달 29일 중국을 출발해 9,500km를 날려 이날 종착역인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이 열차는 14일 동안 중국과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등을 통과했습니다. 이란 국영철도회사의 모센 아흐가이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실크로드의 부활은 매우 중요하다며 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보다 30일가량 단축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